이제 드디어 압살롬과의 싸움이 끝나고 압살롬은 죽고 이제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황궁 귀환하는 때에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귀환할 때에 여러 사람이 다윗 앞에 등장하죠. 그런데 그몇 사람의 등장, 그 여러 사람의 주변 사람들의 그 등장을 통하여서 왕의 귀환, 곧 예수님, 우리 왕 대신 예수님이 귀환할 때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왕의 귀환과 함께 그를 맞이하는 그들의 다양한 모습이 이제 비춰지게 되는데, 첫 번째는 16절에 나오는 시므이입니다. 여러분, 시므이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시므이는 다윗이 도망갈 때막 저주하고 돌을 들어 막 치면서 욕하고 저주하고 했던 사람이 바로 시므이죠. 자,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부터 8절 말씀. 여러분, 성경을 보시든지 뭐 스크린을 보시든지 하십시오. 5절에서 8절 말씀 한번. 시므이가 다윗에게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바울음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에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이렇게 보면 하여튼 모든 악한 말로 다윗을 막 욕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바로 시므이입니다. 이 시므이는 왜 그랬을까요? 아, 대세가 지금 압살롬에게 흘러갔구나. 이제 다윗은 이제 망했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므이가 그렇겠죠. 만약 이렇게 또 다윗이 살아서 왕으로 귀환할 줄 알았더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 어떻게 될 줄을 몰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막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와 같이 시므이는 이제 그때는 막 저주하다가 오늘 본문에는 맨 먼저 달려와서 왕이 다윗이 다시 살아서 귀환한다는 말을 듣고 달려와서 또 아부하고 또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게 어쩌면 또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데 우리는 쉽게 속단하고 또 판단하고 또 정죄하고 또 그러지는 않습니까? 왕의 귀환과 함께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게 느껴지겠습니까? 반드시 또 주님은 우리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판단하실 것인데 오늘 그 앞에 우리의 모습이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오늘 시므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모습, 내 안에 있는 혹시 시므이는 없는지, 혹시 내가 좋을 대로 막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러다가 또 아쉬우면 아쉬운 소리 하고 그런 상황은 아닌지. 사실은 그때도 그렇게 시므이가 막 저주했을 때 아비새가 저개 같은 사람을 그냥 목을 쳐버릴까요? 라고 했을 때 다윗이 아니다 하고 살려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역시 마찬가지, 막 이제 와서 이렇게 하니까 21절에 아비새가 말하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아, 저 사람, 저놈, 저 저주했던 사람 아닙니까? 저놈 살려줘서는 안 됩니다. 죽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고 또 칼을 들려고 하니까 이번에도 다윗이 22절에 술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16장에서 시므이가 저주했을 때 살려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살려준 것이고, 또 이번에는 또 살려준 것이 바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지금 내가 다시 왕으로 귀환하는데 이와 같이 막이 보복 수사하고 또 보복 정치하고 그러면 백성들의 마음이 나한테 오겠느냐라는 그 정치적 이유 때문에 또 살려줍니다. 그래서 어떻든지 이 시므이는 계속 살게 되는 것이죠.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사사로운 복수가 아니라 통합이었고 안정이었습니다. 나라의 통합, 나라의 안정이었죠. 그래서 시므이는 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은 마음에 두었던 거죠. 자, 시므이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고 2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맹세까지 했어. 그러니까 그때는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제 반드시 시므이를 처리하라고 솔로몬에게 말을 이제 그 유언처럼 남기고 있는데, 자, 열왕기상 2장 8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8절에서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자,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으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월에 내려가게 하라라고 그랬어요. 야, 나에게 했던 일을 내가 아는데 너는, 나는 맹세 때문에 그에게 손을 대지 아니했다. 그러나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니까 지혜롭게 행하여서 그를 그냥 평안히 그냥 스월에 내려가지 않도록 하라라고, 그런 처형하라라는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열왕기상 2장에서 솔로몬이 자 이 시므이에게 연금을 합니다. 너는 네 집에서 나오지 말고 네 집 밖으로 나오지 말고 그 집에서만 살아라. 만약 집 밖에 나오는 순간에 너는 네 목숨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죠. 그러니까 이 딱 어떤 제목 올가미를 씌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금을, 가택 연금을 시켰다가 시므이가 어느 날 그걸 잊어버리고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 시므이를 죽이는데, 자, 열왕기상 2장 46절 말씀. 자, 결국 시므이의 결론입니다. 열왕기상 4장 2장 46절 시작.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에게 명령하여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으니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 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맹세 때문에 그를 죽이지 않았지만 그 아들 솔로몬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 악한 씨앗을 처리하기를 원했었고 그렇게 솔로몬에게 이야기해서 결국은 처리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 행한 대로 이와 같이 심판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시므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자, 시바라는 사람, 시바는 요나단의 아들 므이보스의 종으로 주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다윗이 도망갈 때에 시바가 막 이제 아부하면서 그 므이보스를 모함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자, 사무엘하 16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3절 있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므이보스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제 자기 아버지에게로 돌리게 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내게 다시 왕권을 찾아줬다라고 하면서 므이보셋을 모함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24절부터 므이보셋이 나옵니다. 자, 24절 봐봅시다. 사울의 손자 므이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그 행색을 보니까 전혀 그 시바가 말했던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그런 행색도 아니었습니다. 또 너는 왜 그때 나오지 않았냐라고 왕이 물었을 때에 25절부터 보니까 26절에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이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 안장을 지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 시바가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지금 그 모습을 보니까 억울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므이보셋은. 그런데 자, 다윗에게는 먼저 시바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말이 이 편의권이 상당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판단을 하기를 29절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는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그러니까 시바를 충분히 처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냐고 이제 이쪽 말만 들었어도 안 되고 저쪽 말만 들었어도 안 되고 지금 양쪽 말을 듣고 보니까 어느 정도 판단은 서긴 하지만 이미 시바에게 므비보셋의 밭을 다 주겠다고 약속을 한 터이라 이제 이 므비보셋의 사장 억울한 사장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 시바와 이 므비보셋이 밭을 나누라라고 이렇게 판결을 합니다. 그러자 므비보셋이 30절에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나는 이 밭 없어도 됩니다. 왕이 평안하게 돌아온 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왕의 밥상에서 먹었던 것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라고 이제 그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므비보셋은 참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시바는 이와 같이 모함했는데 불구하고 또 그렇게 받아 먹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인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결을 내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죠. 나의 억울함 또 모함 받은 것 또 모함하는 것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행한 대로 주님은 갚아주실 분이십니다. 오늘 므비보셋은 억울하기 짝이 없어서 이 밭을 나누게 되었지만 그 마음만큼은 아닙니다. 왕이 평안하게 돌아온 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하고 그 이야기는 거기서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한 두 장 이렇게 뒤로 넘기면 21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1장 사무엘하 21장 7절 말씀 성경 한 두 장 여러분 이렇게 뒤로 넘기십시오. 7절 21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은 아끼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어느 날 이 예루살 이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라고 하나님께 물었더니 지금 이 기부온 사람들이 그 사울의 학살로 말미암아 이 기부온 사람들의 땅에 피가 흘려오는 말이라 그 피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다라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부온 사람들이 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너희의 한이 풀리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 기부온 사람들이 사울의 자손 중에서 7명의 목을 주십시오. 7명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7명을 목매에 달아 죽이고 그렇게 우리의 원한 우리의 서름을 풀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7명을 내줄 때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바로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은 아끼고 다른 사울의 자손들 중에 7명을 내주어서 결국 죽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그 땅의 저주가 끝나고 이제 비가 다시 오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이제 21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므비보셋은 아끼고 물론 그 아버지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에 그러기도 했죠. 그렇지만 오늘 므비보셋은 억울하기 짝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결정적인 순간에 생명을 건지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하고 또 정말 모함받고 그런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이와 같이 결정적인 순간에 므비보셋을 살리는 그런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무슨 재물이 많이 있다는들 이 생명을 빼앗겨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재물보다 더 소중한 생명 므비보셋은 아끼고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구나 다 알고 계시는구나. 다윗은 사람이기 때문에 왕으로서 제대로 판결했을지 모르지만 못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그와 같이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31절이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그랬어요. 이 바르실레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다윗이 도망갈 때에 떡을 제공하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이 앞으로 이제 그 페이지를 그 전으로 가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에서 29절 말씀 봐보십시오. 한 두 장 앞 이렇게 이제 전으로 넘기면 됩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에서 2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 속한 라빠 사람 나아스의 아들 소비와 또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들리아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은 다 떠나고 다른 사람은 저주하고 떠나고 막 그러는데 이상하게 암몬 사람 몇 사람이 다윗에게 후대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르실레였어요. 떡을 주고 또 침상을 가져오고 또 백성들을 먹게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귀환할 때에 지금 배움까지 나와서 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본문 32절로 와서요.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그랬어요. 80세 노구를 이끌고 왕을 섬기고 있는 이 바르실레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자 왕이 33절에 바르실레에게 말하면 나는 너와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내가 어려울 때 네가 나를 이렇게 섬겼으니 나도 너를 섬기고 싶다.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같이 가자.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바르실레가 아닙니다. 이제는 내 나이가 늙어서 나는 여기에 살다가 고향에 살다가 내 조상의 묘실에 장사 지내고 싶습니다. 나는 충분합니다. 다만 네, 그 공개 이렇게 네, 갚아주려거든 내 아들 기맘에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맘을 부탁합니다. 37절에 예, 그가 내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었고 왕이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라고 했더니 38절에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고 그 기맘을 데리고 가서 이제 예, 은혜를 베푸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도 자 열왕기상 2장 7절 말씀 예, 띄우세요. 열왕기상 2장 7절 말씀 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길랏 바리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하고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자 시므이는 가만두지 마라 라고 했던 예, 다윗이 이 바르실레 아들 기맘에게는 네 상에서 먹게 하라라고 이제 그 아들 솔로몬에게 특별히 또 은총을 예, 베풀라라고 부탁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살아있을 때도 그 아들을 대우해 줬지만 그 아들의 이르기까지 그 기맘을 기억하고 네 상에서 먹게 하라 네 아들처럼 네 형제처럼 여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귀환할 때에 이와 같이 시므이, 시바, 또 므이보세 그리고 바르실레 요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 보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정말 그런 삶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실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보게 합니다. 반드시 왕 되신 주님께서 귀환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 이 몇 사람을 통하여서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40절에서 43절 이스라엘의 네 분이 서서히 일어나게 되는데 자 온 이스라엘 열 지파가 우리는 이렇게 숫자가 많은데 너희가 우리가 한 번도 논의하지 않고 유다 지파에게 말합니다. 유다 지파 너희가 우리 왕을 도둑질해 갔느냐 너희가 우리가 의논도 하지 않고 왕을 귀환하는데 너희 마음대로 해버렸냐라고 또 말합니다. 그러자 유다 지파는 아니 우리는 왕의 친족 아니냐 왕의 가족인데 우리가 하면 뭐 어때서? 라고 이렇게 말하고, 또 열지파 이스라엘은 우리는 열지파의 몫이나 있는데 너희가 우리를 무시하고 그럴 수가 있어? 하고 이제 서로 주도권 다툼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스라엘의 남북 분열의 씨앗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주도권 싸움, 예, 그런 싸움으로 인해서 분열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작게 보이지만 결국 이것으로 말미암아 20장에서 세바의 반란 사건이 일어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분단이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분단되는 사건이 이 작은 일로 인하여서 점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와 열 지파가 점점 이제 골이 깊어져 가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이 바로 이 주도권 싸움에서부터 생겨난 것입니다. 왕의 귀환을 앞두고 왜 우리가 의논하지 않고 너희가 마음대로 해버리냐라고 이스라엘 지파들은 유다 지파에게 책망하고, 아, 우리는 왕의 친족 아니냐라고 이렇게 유다 지파는 주장하고, 그러면서 이와 같이 공동체가 무너져가는 그런 기초를 지금 그들이 마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일에서부터요 이 공동체가 분열되기 쉽습니다. 공동체 분열된다는 것은 망한다는, 다 같이 망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도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내가 주도권을 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주도권 싸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나라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져 가는, 예,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는 함께 서로 지어져 가는 공동체, 지금도 지어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서로 지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청지기로서 서로 생길 뿐이지 어느 누구에게 주도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주도권 싸움이 아니라 모든 주도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고백하고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왕의 귀환 앞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네,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인생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몇 사람을 생각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 주변에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주님 앞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나는 어떤 사람으로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까? 이 몇 사람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바르실레처럼 정말 어떤 그 뒷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그냥 왕을 공개하는 그런 모습, 주님을 그 사랑하는 그 모습 한 가지로 오늘도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반드시 그 행한대로 갚아주시는 주님의 은총이 저 여러분과 우리 가정 모든 또 자녀들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